우리 한국인 교회는 대체적으로 기도회를 참 많이 모입니다. 매일같이 하는 이 새벽 기도회도 부족해서 금요일에는 밤을 세우는 이 철야 기도회도 하고 어떤 날에는 깊은 밤까지 기도하는 심야 기도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 월삭 기도회라고 하는 이런 모임도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기도회를 두 가지 이유에서 폐지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일 나오지도 않으면서 새벽 기도회 나간다 그러고 철야 기도회 하지도 않으면서 철야 기도회 한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말 같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회 이름을 새벽 기도회나 철야 기도회라고 하지 말고 월요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로 바꾸었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거는 철야 기도회 나오는 사람이 나오지 않은 사람을 자꾸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철야 기도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철야 기도회까지 나온 성도가 나오지 않은 성도를 욕하고 욕먹는 성도는 욕하는 성도를 또 욕하고 또 그 철야 기도회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니까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컨 목사님은 철야 기도회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앙생활을 사랑하면 남을 비난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남을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면 오히려 남을 비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받기가 더 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산상설교의 구절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3장이 산상설교, 예수님 말씀하신 설교 말씀인데 이 산상보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먼저 나오죠. 예수님은 먼저 팔복 선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금과 빛의 비유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율법의 1.1획도 어기면 안 된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형제에게 화를 내면 살인과 같다.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여러 가지의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6장 끝절까지 이 모든 말씀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보다 이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그 교훈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은 정말 율법을 완성하는 위대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난 그 다음에 7장에 들어가서 세 번째 부분에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물론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 6, 7장 전체가 설교이지만 5장과 6장에서 이미 올바른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그 귀한 설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라도 7장에 와서는 말씀이 그렇더라도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랑 신앙생활 모두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까지 받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남을 비판하기가 더 쉬워지고, 남을 비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물거품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성도를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한, 그러지 못한 성도를 우리가 비판하기 쉬워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정말 무서운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좋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 7장에 가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이의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언행을 보면은 그게 옳은지 그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은지 그런지 우선 판단해야 되잖아요.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빼야지 밝히 보고 이웃의 티도 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웃의 티를 빼주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중에 혹시라도 이웃의 부족함을 알게 돼서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또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 더욱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그 지도자들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분별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앞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이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려면 그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보고 이 사람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악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지 혹은 거역하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고쳐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공동체, 그 사람의 어떤 자신이나 모임이나 이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은 잘못한 이웃이 있어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심판하는 것은 이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남은 낮춰버리고 무너뜨리고 자기는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애매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바라보면은 어떤 일이 육체의 일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를 높이고 싶은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남을 심판하고 비난하면서도 마치 사랑해서 지적해주는 것처럼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아,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남을 심판하는 일을 함부로 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 나는 남 도와주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절대로 남을 심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네 가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가 남을 심판하면 나도 남을 심판했던 게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여러분 심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 그대로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악하다고 비난한 다음에 자기도 똑같은 그런 악행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죠? 사회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비난하거든요. 남을 비난하고 나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기준을 통해서 비난을 되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심판을 받는 걸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웃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 손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거짓말할 때 이렇게 비난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잘못할 때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거짓말하는 적 없느냐? 아, 우리가 거짓말하는 적이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뭐 거짓말도 종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빨간 거짓말이고 뭐 하얀 거짓말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좀 다르게 쉽게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 남의 심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받은 것들을 다 취소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심판을 또다시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에 잘못을 하나 지적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날 지적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다 취소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나를 심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해 줘야만 그 용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남을 용서해야 너희들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선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두 번째는 나는 내가 비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본문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티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 하지요? 들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더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잘 보지요. 그러나 나의 허물은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의 악한 모습이 나에게 있어도 그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남보다 더 악한 경우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은 내가 남을 심판하면 하나님은 그 용서해 주신 것을 다 취소해버리고 또 심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남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고 비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도 화냈잖아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넌 살인했잖아. 하나님 제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네가 남에게 화내고 또 욕한 게 다 살인죄라고 하는 거 너 몰라?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내가 심판한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걸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함부로 남을 심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사실은 네 죄가 주변 사람들보다도 더 크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잃어버리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잘한 것만 생각하고 남을 심판합니다.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게으름을 피운다면 내가 누구를 심판할까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심판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장에서 게으름 피운 것을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절대로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남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5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잘 못 붙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너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자꾸 그러지만 내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어서 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남을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을 심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도 없지만 심판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압니까? 그 사람이 편한 마음으로 있는지 속상해 있는지 그리고 속상해 있으면 왜 속상해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뭐 그분의 행동이 좀 부족해 보여도 마음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마음을 다 보시고 그분을 받아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크게 칭찬하실지도 모른다는 말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동전 두입 헌금한 과부에게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예수님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어디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넌 모른다. 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면 진짜 안 되지만 모르기 때문이라고 바르게 판단하여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좋은 뜻으로 하는 비판마저도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6절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어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몇 기절 지난 다음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또 지나면 동그라미가 또 붙어 있고 그렇죠. 이게 문단을 나누는 말씀들인데 그런 기로 그런 표시들인데 앞에 문단과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성경에 따라서 구분이 좀 다른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왜 앞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좋은 비판마저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심판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잘 분별해서 충고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비판을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신앙이 있고 인격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좋은 비판이 해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좋은 비판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 말씀,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이건 이 문맥에서 좋은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충고해주는 그것 이게 거룩한 것이고 진주일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이 그 귀한 충고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도 모르고 진주와 같이 귀한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사랑으로 정말 위에서 조언을 해줬는데도 화를 내고 그 충고를 짓밟아 버리고 오히려 충고해준 사람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걸로 합니다. 그래서 좋은 비판마저도 어려운 거란 말씀이지.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마지막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뭐 구약성경에서 마지막 순교자 뭐 역사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성경 순서가 조금 달라요. 이 히브리 성경 순서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역대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역대하에 나오는 순교자를 마지막 순교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의 순서로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자, 이 역대하 24장 20절 이하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에게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야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선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든 의인의 피를 다 담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좀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사가랴로 되어 있지만 이게 스가랴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의 모든 피를 담당해야 된다고 지금 꾸짖는 거거든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스가랴가 이 요아스죠. 요아스에게 충고한 것은 이 거룩한 비판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가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언자들이나 어떤 총신들에게 수없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충고를 듣는 사람도 부족하니까. 너도 부족하니까 비판하면 안 되지만 듣는 사람도 부족하니까 좋은 비판을 하더라도 극도로 조심하라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심판과 정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좋은 뒷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선지자들도 그런 뒷판을 하다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좋은 뒷판은 우리가 해도 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또 이 분명한 육체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악을 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비판을 해도 된다. 그러면 좋은 비판이 아니라 못된 심판까지도 착고하게 될까 봐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그 의미가 하나 있고 한 가지 이유 더 있다고 하면은 좋은 비판마저도 듣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역효과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해야 하는 좋은 이런 권고마저도 극도로 조심해서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비판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면 여러분 악한 심판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잘 판단해서 제대로 알고 악한 심판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남을 심판한 그 순간 나는 그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하고 파멸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심판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웃들에게 참된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진리로 충고하는 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역효과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거꾸로 남이 나에게 조언을 할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뜻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거나 비판의 말을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나는 절대 화내지 말고 그런 말 들었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장점이 참 많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여러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고 서로를 잘 알고 또 사랑하며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형편이잖아요. 뭐 이민생활도 기반 다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여러 업앤다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처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보면 과거에 교인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이 처음 사랑으로 꾸준히 이 든든한 모습으로 섬기며 준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초교파적으로 교회협의에 인도했던 적이 있고 또 교제의 폭이 좀 넓은 편이라서 타교단 교회 소식까지 비교적 많이 듣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놔야 될 일인데도 나지 않는 이런 일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원로 목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이한 일도 생기고 말이죠. 물론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은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니까 참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지난 한 순간 우울했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이 교역자들이 성결 문제, 금전 문제, 파당 문제, 예배당 건물 문제, 심지어는 이 신학적인 문제까지 뭐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지 사실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어느 모르고나 안정된 교회, 평안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을 심판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판단해서 이 좋은 뜻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을 심판하는 습관이야 뭐 우리 교회만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 성도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좀 심한 편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다른 뜻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무심코 하는 말 속에서 그 심판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말하는 본인도 무심코 하는 말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심판의 언어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의 대표적인 것이 남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을 우리 좋은 관습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판의 말, 정죄하는 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관습만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그 용서와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심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용서하며 받아주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더 능력 있게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되고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길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남의 소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풍성히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